마태복음 21장 42절부터 4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날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뜨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자,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포도원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세 부분으로 되어 있죠. 처음에는 비유가 나오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비유의 핵심 주제를 질문의 형태로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가 지금 읽은 42절부터 46절입니다. 이 비유 내용을 주님께서 직접 설명하시고 말씀해 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비유를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두고 먼 나라로 갑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어서 세를 받기 위해서 종들을 보내지만 농부들이 악하게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치는 그런 행동들을 반복해서 행하고요. 결국에는 주인이 아들을 보냈지만 아들까지도 동일하게 때리고 죽이는 그런 악한 행동을 하죠. 이게 이제 비유 내용이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제 말씀을 보았던 40절, 41절에서 예수님이 질문을 하시죠. 이와 같이 악하게 행동했을 때에 포도원 주인이 앞으로 이제 오게 되면 농부들에게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질문을 하십니다. 결국 이런 악한 행동이 주인으로부터 어떤 심판을 받게 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이고 그게 포도원 비유의 핵심 주제가 되는 셈이죠. 이 질문을 받고 사람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그 악행에 대해서 심판을 받아서 진멸을 당할 것이고 그리고 갖고 있던 포도원은 빼앗기게 될 것이다.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거죠. 이와 같이 이렇게 질문이 다 끝난 뒤에 예수님이 다시 한 번 더 비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사실은 앞부분에서 비유 내용도 어렵지 않아서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주님이 질문하시고 대답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또 다 이해할 수 있는데 다시 한 번 더 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42절부터 46절 주님의 설명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처음에는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는 주님께서 직접 설명하시고 마지막에는 이 모든 내용이 다 끝난 뒤에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먼저 42절을 보면 예수님이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이죠.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 성경은 없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구약 성경을 인용하신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건축자들은 포도원 악한 농부들이죠. 악한 농부들이 주인이 보냈던 종들, 주인의 아들을 죽여서 집어던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악한 농부들이 버렸던 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듣고 우리 마음대로 해도 상관없지. 이렇게 주인의 아들을 버린 돌로 취급을 했지만 그러나 주인이 돌아와서 그 돌을 돌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그렇게 만드신다. 그리고 이렇게 돌들을 버렸던 그런 건축자들, 이런 사람들은 주인에서 심판을 한다. 이렇게 지금 구약 성경 말씀을 인용을 한 거죠. 이 구약 성경을 보면 이런 일들이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이걸 기이하다고 했냐면 그냥 지금도 이 농부들이, 건축자들이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행동을 하죠. 폭력을 행사하고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해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영원히 그렇게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결국엔 주인이 돌아와서 모든 것들을 바로잡으니까 야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정말 기이한 일구나, 이렇게 구약성경에서 예언을 한 겁니다. 여러분이 구약성경을 예수님이 인용하신 건 포도원 비유가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구약성경에 이런 예언을 볼 때에 꼭 생각해야 될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구약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것은 어떤 정해져 있는 운명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축자고 결국 돌을 갖다 버릴 거야. 그래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 이게 아니라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게끔 주의하라는 경고로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여하튼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시면서 이 포도원 비유와 같은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동하는 것, 하나님께 심판받는 것이 이미 구약에서부터 선포가 되고 그리고 구약에서부터 경고가 있었다. 이렇게 인용을 하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뒤 주님께서 직접 설명하시는 내용이 43절, 44절에 나옵니다. 이 직접 설명하시는 내용도 하나하나 꼼꼼히 손으로 짚어가시면서 읽으시면, 그리고 조금씩만 생각하시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4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포도원 비유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표현은 여기서는 어떤 의미로 쓰인 거냐면, 사실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다 청결하시잖아요. 성전 청결 사건이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주셨던 모든 것들을 다 지칭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성전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도 주시고 제사장도 주시고 율법도 주신 거죠. 그래서 구약시대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특별히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특별히 은혜를 베푸셨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는 거죠. 성전, 제사장, 제도, 기타 등등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면서 먹고 마시고 생활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여건을 준비하고 다 공급해 주셨죠. 그러니까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들이 누렸던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뭐 당연히 이것뿐만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영생을 누리고 천국을 받게 되는 그것도 이제 하나님 나라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과거, 현재, 미래 계속해서 받을 수 있는 모든 은혜들을 이제 하나님 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총칭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대조적인 두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너희가 등장하고 그리고 또 다른 백성이 등장을 하죠.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이미 은혜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빼앗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빼앗긴다는 건 안 주겠다는 것과는 다르죠. 안 준다, 이거는 처음부터 받은 적이 없는 거고요. 빼앗긴다는 건 이미 받았는데 그걸 회수해버린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성전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먹고 살아가는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는 건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하나님 나라를 공급받은 것이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약속도 이미 받았습니다. 근데 이미 받았던 그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빼앗아버리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빼앗은 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또 다른 백성이 있어서 다른 백성들을, 새로운 농부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를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포도원 비유의 핵심인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해서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열매 맺는 백성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말한 열매가 무엇인가입니다. 열매란 포도원에서 맺히는 포도나 곡식들, 풍요로움을 열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포도원에서 농사를 잘 지어서 포도를 풍성하게 맺었다, 그게 열매를 맺는 거다, 이렇게 친다면 이 포도원 비유에 나오는 악한 농부들은 열매를 많이 맺은 사람들이죠. 많이 맺어서 자기가 소유하고 자기가 누리고 살았으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열매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 은혜를 베푸신 것을 받고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드리는 것, 그러니까 은혜에 합당하게 반응하고 행동하는 것, 그것을 열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많은 풍요로움을 주셔서 내가 많은 넉넉한 물질을 갖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건 열매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많은 물질을 갖고 살게 되었을 때 그 물질을 가지고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는가, 하나님께는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게 열매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지껏 나오는 이 농부들은 뭐가 문제냐면 포도원에 소출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포도원 소출이 있건 없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열매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와 성도들이 아무리 건물이 좋고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했어도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마땅히 드리지 않는다면 그럼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이제 열매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열매 맺는 백성이라는 건 뭐냐면 은혜를 받은 다음에 아 이게 은혜구나. 내가 이 은혜를 받았으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잘 사용하고 살아야지. 그런 청지기의 마음을 갖고 순종하는 것. 그것을 이제 열매라고 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도원 비유가 그거잖아요. 포도원 농사를 잘 지을 사람들에게 주겠다는 뜻이 아니라 여지껏 있는 농부들이 농사를 못 지어서 갈아치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종들과 아들을 보냈을 때에 종들과 아들에게 적절하게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않기 때문에 이 농부들이 악한 사람들이고 결국엔 전멸당하고 빼앗기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살 뿐만 아니라 열심히 사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마땅히 해야 할 행동들을 잘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웃을 섬기는 그런 열매를 맺는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설명하시면서 4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트리라 하시니 여기서 말하는 이 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죠. 예수님께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포도원 비유를 보면 종들을 보내시다가 나중에는 아들을 보내시거든요. 그 아들에게 어떻게 행동하는가, 아들을 믿고 따르는가, 아들을 잘 섬기는가, 아니면 아들을 대적하고 핍박하고 심지어 아들을 죽이는가. 그래서 이 아들을 향한 행동이 어찌 보면 열매가 있는가 없는가를 판가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고 그것을 통해서 복을 받기도 하고 혹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두 번에 걸쳐서 비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어요. 한 번은 구약 성경을 인용하시는 것을 통해서,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자, 이렇게 설명을 하신 뒤에 본문 45절 46절을 보면 이 모든 비유를 다 듣고 나서 사람들이 보였던 최종적인 반응이 나옵니다. 이 45절과 46절에 나오는 반응은 참 중요한 점을 갖는데, 왜 그러냐면 이건 처음 반응이 아니라 최종적인 반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러다가 주님 말씀을 들은 다음에 아 그렇구나 그렇게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본문에 나오는 내용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어떠했는가, 주님을 미워하고 배척하고 박해하는 마음을 갖고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잖아요.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45절에 보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르쳐 말씀하심인 줄 알고 들었어요. 그 다음에 깨달았습니다. 46절 어떻게 반응했냐면 예수님을 잡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면 회개해야죠. 회개하고 주님께서 이 돌에 부딪히면 다 가루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을 배척하는 행동을 안 해야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합니다. 도리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합니다. 다만 무리를 무서워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잡지는 못하는 그런 반응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최종적인 반응을 보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이 뭐 처음에 보였던 악한 반응과 예수님 말씀 들은 이후의 반응이 똑같아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결국 말씀을 들으나 안 들으나 똑같이 주님을 배척하는,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전혀 드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끔 곰곰이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 말씀을 듣고 나서도 이렇게 마음을 바꾸지 않았을까? 왜 이렇게 고집이 셀까? 왜 이럴까? 생각해 보면 결국 본문에서는 구체적으로 이것 때문이야 저것 때문이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지만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보면 결국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욕심 때문이고 또 하나는 자존심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지 않을 때는 회개하면 욕심을 내려놔야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내가 저걸 꼭 갖고 싶어 그랬는데 그 욕심을 포기해야 되니까 그 욕심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자존심이 상해서 내가 여태껏 이렇게 행동해 왔는데 지금 저 말을 들었다고 내가 행동을 바꿔도 됩니다. 뭐 가끔씩 제가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데 나만 혼자 자존심을 세우고 있을 뿐이지 옆에 있는 사람은 내가 어떻게 입장을 바꿨는지 사실 크게 관심도 없습니다. 내가 조금 수그려도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당사자는 굉장히 중요하게 막 생각을 하죠. 내가 일관성을 가져야 돼. 나쁜 것도 막 일관성을 가져야 돼. 고집을 부렸던 것도 일관성을 가져야 돼. 그런 생각을 가질 때들이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여기에 나오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었다면, 그랬다면 회개할 기회가 더 많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자존심을 좀 내려놓기 쉬웠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튼 본문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예수께서 포도원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쭉 설명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돈하면서 한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미 어제도 그제도 그리고 오늘도 여러 번 반복해서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굳이 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포도원 비유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겁니다.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안 주셨는데 네가 갖고 있는 거 다 내놔. 이렇게 폭력적으로 행동하시거나 억압하거나 착취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다른 설교 시간에도 늘 말씀드리지만 가령 헌금을 한다. 가령 뭐 구약시대 때 예물을 드린다. 그렇게 할 때에 기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으면 안 드려도 됩니다. 예물을 가지고 나올 때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 제사 드릴 때의 기본은 뭐냐면 내가 소유하고 있는 가축들 중에 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 내가 가축을 소유하고 있는 게 없어요. 그럼 제사 못 드립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가축이 없는데 무슨 제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겠습니까? 내가 소유하고 있는 가축이 없으면 돈이라도 있어야 돼요. 돈이 없으면 안 드려도 됩니다. 그걸 죄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에 40년 내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거든요. 하나님 주신 게 분명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십일조하라고 안 하셨습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을 차지하고 너희가 농사지었을 때 곡식이 생기면 내가 준 그 곡식들에 대해서 곡식을 이미 받았으니까 가축이 생기면 가축을 받았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물도 드리고 십일조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항상 무언가를 주신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에게 그것을 은혜로 선물로 주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순종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삶을 살라 이렇게 명령하시지 아무것도 안 주신 채로 무조건 착취하고 빼앗아가는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에서도 보면 예수님이 항상 정밀하게 말씀하시잖아요. 빼앗아가는 게 이 비유를 보면 그냥 막무가내로 그냥 빼앗아가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주셨다가 그것을 다시 되찾아가시는 거예요. 포도원을 주셨다가 포도원을 빼앗아가시는 것이지 아무것도 안 주고 있었는데 네가 갖고 있던 거 다 가져가겠다 이렇게 하시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 이 비유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대로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항상 인식을 하고 그것을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그래서 당연히 해야 될 행동을 하나님께 하는 것 그게 이제 핵심 요지인 거죠. 당연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당연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를 당연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게 안 되었을 때에 이제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변을 이렇게 쭉 둘러보면 사람은 간사하고 영악하고 또 어리석어서 어떠하냐면 너무 간절히 원했는데 내 힘으로 안 되는 걸 하나님이 은혜로 베풀어 주시면 처음에는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해하고 제가 하나님 뜻대로 잘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잘 섬기며 살겠습니다. 이 귀하게 주신 거 허투루 사용하지 않고 내가 잘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쓰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다가 고작 시간이 3일, 열흘, 한 달, 석 달만 지나면 내가 열심히 해서 얻었지라고 사람은 다 마음을 바꿉니다. 그게 참 묘한 부분인 것 같아요. 얼마나 잘 잊어버리고 마음이 쉽게 변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랬던 고백이 조금 시간이 지나면 뭐 내 거지. 내가 원하는 대로 써도 되지. 내가 열심히 했던 거지. 이런 마음으로 자꾸 바뀌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늘 자기 자신을 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을 때 그것을 은혜로 잘 인식하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늘 감사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부담과 짐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내가 그렇게 해야 하고 그것이 또 내 삶의 기쁨이지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서 마귀가 일절 틈타지 못하게 그렇게 잘 지켜내고 그래서 언제나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가 소유한 것 내가 누리고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귀한 은혜와 선물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어리석어서 또 종종 쉽게 망각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에 대하여 마치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냐 또 내가 운이 좋은 사람이냐 나 자신이 스스로 복이 있는 사람이냐 그렇게 스스로를 속이려 하는 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에게 늘 겸손한 마음을 그리고 기억하는 지혜를 그리하여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온전하고 선한 귀한 농부의 마음을 행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때로 우리가 이 모든 것들 잊어버리려 할 때마다, 또 악한 길로 나가려 할 때마다 주변에 좋은 믿음의 동지들과 동역자들과 선배들 붙여주셔서 우리를 격려하고 잘 깨닫게 하는데 쓰임받게 하시고, 그래야 우리가 더욱더 열심으로 주님 섬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갖고 있는 기도 제목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예배하신 가장 좋은 것들로 채워주셔서 더욱더 감사와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